영인유의정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라는 증거를 받았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큰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떤 종목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발 더 이 세상에서 발을 떼는 귀하고 또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벨의 그 이야기 다음에 에녹의 이야기를 붙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에녹과 같은 혹은 엘리야 같은 그렇게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올라간 그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런 그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통하여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의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죠. 신앙생활을 통하여 계속 죽어본 사람은 오히려 그날이 더 기다려질 텐데 이제 죽음이 무서우니까 나도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서 어디로 옮겼다 그러죠? 과거 완료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에녹이 간 곳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교훈적인 그림인 것이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도 맛보지 않고 이렇게 상을 받아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트루먼 쇼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그 짐 캐리가 자기가 이 세상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상이 거대한 하나의 그 영화 무대 세트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24시간 이렇게 어떤 감독에 의해 찍혀서 전 세계에 이렇게 생방송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관음증을 잘 표현을 해준 건데.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배운 거예요. 어떤 역할을 맡은 감독에 의해서 고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은 익사한 아버지도 다 배우고 근데 나중에 그 물에 빠져 죽은 아버지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학에 들어가서 실비아라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네 삶은 다 조작된 거라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거를 알자마자 자꾸 그 아빠가 그 바다에서 빠져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감독이. 왜냐면 그 물 밖에 무대 세트 그 벽이 있거든요. 그 열고 나가면 이제 세상이 있는 거야, 진짜 세상이. 거기를 못 가게 하려고 이 사람에게 그 물 공포증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 결국 여기가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전까지는 평안하게 살았던 그 사람의 삶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분투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고난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가 다라고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에서 사람들 비율 맞춰주고 또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행복과 가치라고 상정해 놓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게 이제 싱그러워진다. 이게 다가 아니다. 에녹 같은 사람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고 해요. 창세 인자에 가면. 그럼 65세 이전에는 평안하게 살았어요. 짐 캐리처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와. 뭐냐면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옛날에는 그 창 던지는 자가 배 앞에 서서 전투를 지휘했어요. 그래서 던져서 상대방의 적장을 먼저 죽이면 이쪽이 승리하는 거고 이 창 던지는 자가 먼저 죽으면 그 전쟁이 끝나는 거고 심판을 의미하는 무드셀라.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단어를 우리 사람들은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혹은 이가 죽으면 쏟아진다. 이가 죽으면 새 세상이 열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계시와 함께 아들이 난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말을 안 해줬어요. 근데 옛날에 고대시대 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뭐 아홉 나와서 한 여섯 건지면 많이 건지고서 수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열렸을 상태에서 모든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뭘 좀 부지런히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 이거 다 해놓은 다음에 오늘 얘 죽으면 어떡해? 이런 종말이 나에게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의 온 신경은 다 종말에 가 있는 거죠.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본문을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그 삶이 뭐냐면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행복과 희망을 찾다한 거잖아요. 계시가 오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쾌락, 기쁨, 재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차압을 당하는 거예요.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게 아니라 무드셀라가 낳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발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서의 죽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 가인에게 세상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이야기에 에녹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거지 이 두 사람이 다른 극명한 한 사람은 맞아 죽고 한 사람은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둘 다 이 세상에서 죽는 성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를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그래요. 그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근데 유다서 1장으로 가면 이 에녹이 뭘 하냐면 야 이 세상에 분명히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임한다라고 예언자로 살았다 그래요. 유다가. 유다는 예수님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가 뭘 믿었는지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상이라는 것은 이제 영생이에요. 구원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와 동행하여 모든 것을 이 역사와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것을 그가 믿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면은 그 길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인생이 나에게 별로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옛날 같으면 그냥 뭐 금방 파르르 떨면서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텐데 살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제 어떻게 교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첫째 아들이 제 전부인 애고 둘째 셋째는 우리 지금 집사람 애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전부인이 있어요 제가? 전부인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서 와서 저를 유혹하는 바람에 전부인과 헤어지고 그 전부인과에서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나는 도대체가 얼마나 더 모독을 당해야 되나. 근데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였으면 저한테 확인하러 왔겠어. 그리고 좀 그러면 어때요? 진짜 전부인이 있었으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러니까 애들까지 그렇게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는 것. 이보다 더한 일은 왜 없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자식의 삶에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고 거기에서 한 발 한 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결국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뭐 죽는 순간에 죽음을 안 보고 에녹이 뭐 그렇다고 병이 안 걸렸겠어요. 무슨 뭐 그 사람의 고난이 없겠어요. 자식이 속을 안 썩겠어요. 다 겪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국 365세에 남도 900살 이상씩 살 때 3분의 1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거 복이에요? 진짜 원하세요? 그런 거?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뭐 더 낫다며. 아니 3분의 1밖에 못 살고 그냥 꼴까닥 이 육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만 모면은 건데 그게 왜 이렇게 부러운다고요? 성경은 그런 거 부러워하라고 이렇게 이런 걸 적어놓은 게 아니라 성도의 삶,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금방 제사 한번 드리고 두들겨 맞아 죽은 아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반드시 죽음으로 다른 나라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벨의 이야기고 에녹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를 다른 나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는 건 내가 역사 속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경험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환란과 그 악몽이 우리에게 점점 소망을 공고히 해주는 걸음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미가서라고. 미가서 6장도 보세요.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하나님께 뭘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예요.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제사예요. 여호와께서 천천히 숫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지 않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공의를 행한다라는 건 여기에서 미슈파르 아싸라는 단어는 정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정의롭게 행하는 거라고 하면 여기 바로 위에 내 삶의 열매를 드릴 것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거 내 삶의 열매도 안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맏아들 바쳐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맏아들 이삭을 드려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맏아들을 줘도 안 받고 하나님을 맏아들도 안 받고요. 내 삶의 열매도 안 받는데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의의 옷을 입고 인자,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바울 서신에 몇 번이나 반복해 나오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요. 그럼 아들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이 사실을 모르는 자.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처럼 뭐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뭐 전 재산을 갚아라 구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관사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죠. 그죠? 그건 내 안에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행하는 건 나쁜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니들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지. 니들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거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니들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줘서 순교를, 폴리카처럼 순교를 당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니들은 그 사람, 하나님,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거 다 똥이라는 뜻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가서 6장의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열매도 안 받고 맏아들도 안 받아요. 하나님은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이 어떤 동행이냐고요. 다른 나라로 끌고 가는 동행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아요. 그럼 나그네가 이방인이 뭐 대단한 거 먹으면서 산의 진미 맛보며 그러고 가나요? 나그네는 어디로 가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목적은 뭐 주막집에서 국밥이나 후루룩 마시고 빨리 걷는 거예요. 어디로? 집으로. 그게 나그네라니까요. 아니 6.25 때 피난 가면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신발끈 꼭 동여매는 거예요. 허리띠 꽉 졸라매고 걷는 거지.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이거는 돈벌이가 좀 될까? 저 집에 들어가면 뭐 맛있는 게 있을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아니다라고 이미 계시로 하나님의 의지에 교훈을 받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빨리 피난을 가야 되겠다라는 걸 아는 이들은 허리띠 동여매고 신발끈 꽉 매고 달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도망가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길로 가야 되냐면 예수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에게 꼭 붙어서 예수가 끌고 가는 그 길로 쫓아가요. 근데 예수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자기가 달려있던 십자가 끌고 가요. 계속 죽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어난 세상의 풍파와 징후를 다 겪으면서 아 여기 이런 것들이 나를 점점 이렇게 크게 흔들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 나가는 게 육의 죽음을 이제 나한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기관이 하나 와갖고 선생님이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너 내가 나에게 와서 지금 이 세상적인 어떤 것 혹은 너의 나에게 무슨 교훈을 받든지 뭘 배우든지 해서 너의 어떤 가치를 더 이렇게 더 상승시키고 뭐 이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거라면 너 애시당초 정신 차려 이런 뜻이거든요. 보세요. 뭐 제자 교육 무슨 뭐 제자 훈련 자꾸 있다는 소리들 하는데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스승 예수가 성경이 나를 어떻게 바꿔내고 교훈하는 스승이 되면 제자는 항상 스승이 야 이제 됐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 올라가서 하나를 하는 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예수를 선생, 랍비라고 부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한 거예요. 선생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가치를 높이는데 그로부터 어떤 교훈이나 뭘 받아내려고 그를 성경이나 예수를 선생으로 취급하게 되면 결국 목적은 하산할 정도가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나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은. 하산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 위한 이게 서기관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머리도 곳이 없어 사라졌어요. 또 제자 중에 하나가 또 와서 아버지 저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치르고 왔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 진행해라. 이게 이제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책에 보면은 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엘리사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나의 가치와 나의 내가 가치로 소유하고 있는 나의 존재의 확장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관계라는 거 있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죠. 이 쪽박을 갖고 와서 여기에 뭘 담아주면 내가 내 인생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내 가치와 자존심을 챙겨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채워주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준비해간 뭐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든지 그게 뭐 나의 지식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나의 열정이든 뭐든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쪽박을 지금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거기에 뭘 담아? 네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날 찾았다면 너희들은 아니잖아. 그러면 그게 그러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는 성경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그 밑에 풍랑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무지하게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이 관계 그리고 내 쪽박을 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괜찮은 평가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갖는 자들은 절대 세상의 풍랑 속에서 안식, 잠을 잘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런 세상의 풍랑이 치는데 왜 하필 거기서 주무시냐고요. 딴 데서 자도 되는데 그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십자가 같은 풍랑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머리 두고 세상의 풍랑 속에서 잔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그 고난과 환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겨나는 변화를 입니다. 계속 말하죠. 근데 그게 진짜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너희들을 분명히 이렇게 때려 죽일 건데 봐라 내가 살아났잖니. 성경이 뭐라 그래? 우리가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여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났잖니. 너희들 그걸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 나처럼 사는 거니까 그게 죽는 것처럼 아닥거리지 말라고 부활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요.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녹을 함부로 부러워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 지금 여러분이 그 애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세상에 진짜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노아가 600세 되는 날이거든. 계산해보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으니까 진짜 딱 죽자마자 그날부터 비 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는 온 세상이 싹 사라졌어. 저주의 바다 밑으로. 근데 에녹이 그걸 계시로 알았는데 그 세상에다가 뭘 쌓았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이제 사라질 걸 아는데, 여덟 명 이외에는. 그 사람들로부터 무슨 평가를 받길 원했겠으며, 어? 300년 동안 욕 바가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배 짓고, 120년 동안 열심히 그 사람들한테 욕 먹을 때, 무드셀라와 같이 살아있을 테니까. 하나처럼 그 할아버지도 그 방주에 들어갈 뻔한 거예요. 어?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의 창고고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 나에게 소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걸 사용하여 나에게 뭘 교훈하시는 거지. 그래서 괜찮아. 이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요. 세상이 나와 함께 공존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무시하고 사는 게 쉽냐고.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아프다고요, 그게. 그게 곧 아벨의 삶이에요. 아니, 계속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 한 번에 죽여줄게. 그러면, 야, 요, 잠깐 요 고통만 참으면 이제 완전히 죽게 되니까. 아니면 한 20년간에 나누어서 죽여줄까? 아니면 한 번에 죽여줄까? 그랬을 때, 한 번에 죽여주세요. 그러지, 당연히. 그 죽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알면은. 근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못한 이들이 그냥 20년에 나눠서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에녹이 부럽고 엘리야가 부른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는 게 나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너무 이렇게 그냥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요. 살려주세요. 어떤 아이가 뭐 며칠 전에 자살을 하면서 그런 글을 남겼다고 하더라고. 중학생이니까. 그랬다는데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꾸 그 이 시험 성적에 대해서 부담을 주니까 아이들이 그냥 지옥을 사는 거야. 아, 끝까지 가면 점수 좀 뭐 자기도 힘들면 공부 잘했나. 그 자식새끼 공부 잘하는 거 그거 한번 자랑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애들을 달달 볶아갖고 말이죠. 그거 아니야?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곧 나니까. 나 자랑하고 싶어갖고 애들을 그냥 아이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애들이 다 세상에 나와서 그냥 대우받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잘 사는 게 뭐냐고요. 그게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 알아요. 뭐가 잘 사는 거길래 도대체 애들을 그렇게 잡아서 내가 죽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친구였던 아이팟을 함께 묻어주세요. 세상에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아이팟을 함께 묻어주세요. 걔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기댈 수 있었던 게 아이팟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진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점수를 그랬다면 이 아이가 분명히 그 사랑을 느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과 의도가 다른 데 있으니까 걔의 친구는 아이팟밖에 없는 거야. 아이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취미에 기대고 쾌락에 기대고 술에 기대고 성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에. 사랑을 위조해내고 조작해내는 실력들은 있어도 진짜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게 우리의 실체가 맞아요. 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이렇게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그동안 시간을 너무 못 보냈던 게 너무 그 가슴이 아파서 요즘은 아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같이 앉아서 뭐 들어주고 또 둘째는 무슨 뭐 음악을 만들겠다 그래서 또 제가 컴퓨터로 그 음악 만드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 점수는 팍팍 떨어지는데 애는 너무너무 못했어. 근데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부쩍부쩍 자라나는 느낌. 아빠를 생각하려고 그러고 도대체 사람과의 그 관계는 무엇이며 신앙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 또 본인들이 내리는 결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게 결코 아이들에게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돈독해지고 완전히 너무 이뻐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이용을, 나의 존재를 확장을. 내가 깨어지면 그게 전해져요. 조금씩. 그러니까 내 피가 이 땅에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그 피의 양에 비례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 예수라는 사람이 나가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의 삶의 양식. 그러니 이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매주 이런 이야기하니까 참 듣기도 싫을 만도 하죠. 두 번 하라고 그러니까 아 지겹다. 귀에 나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나한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 얼마나 여기서 그냥 듣기 싫었으면 그 소리 안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지도 몰라요. 한번 나가보세요. 안 들어보면 아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 그거는 이제 세상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절대 여러분의 눈을 이 땅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며 그를 체근하여 빨리 데리고 간 거예요. 300살에. 나그네인데 미적. 하나님이 동행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허리끈 동여매고 그 애굽의 유월절 때처럼 서서 밥도 먹어요. 지팡이 짚고. 뭐예요? 너 어디 갈 데 있어. 빨리 서둘러. 이거 아닙니까? 허리띠 동여매고, 신을 신고, 지팡이 들고, 서서, 유월절 예수를 먹는다. 그게 여러분의 이 광야 인생, 이 역사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가고 단단히 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끌려가시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 나라를 계시로 받은 자들은 자기 것을 깨뜨려 예수의 죽음에 부어내는 그러한 마리아 같은 삶을 분명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곧 그의 삶의 십자가, 복음이 나타난다는 뜻인데 하나님, 그런 삶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왜 그 속에서 절망하고 막담합니까? 더욱더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렇게 부서짐 속에서 하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